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옛날에 한 임금님이 백성들에게 꽃씨를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꽃씨를 화분에 잘 심어서 제일 아름다운 꽃을 피운 사람에게는 내가 큰 상을 내리겠노라. 이 꽃씨를 하사받은 백성들은 상도 상이지만은 임금님이 직접 나눠준 꽃이니까 모두들 정성껏 심고 가꾸었답니다. 한 소녀도 꽃씨를 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화분에는 예쁜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이 소녀의 화분에는 꽃은커녕 이 싹도 나지 않는 겁니다. 드디어 임금님이 심사하는 날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예쁜 꽃이 핀 화분을 자랑스럽게 길가에 내놓고 그 앞에 서서 임금님이 지나가시기만을 기다리고 서 있는데 이 소녀는 빈 화분 앞에 머리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마차를 타고 꽃을 심사하러 다니는 임금님은 몹시 실망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무리 화사하게 피운 예쁜 꽃을 보아도 이 임금님은 전혀 기뻐하지를 않고 오히려 임금님의 안색은 점점 더 침울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소녀의 화분을 본 임금님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내려서 임금님은 그 소녀를 불러서 칭찬했답니다. 네가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워왔구나. 여러분 유명한 동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임금님이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 꽃씨는 뜨거운 물에다가 삶아서 죽은 씨를 백성들에게 나누어 줬던 겁니다. 사람들이 임금님이 나누어 준 꽃씨를 심었는데 싹이 나지 않고 또 꽃도 피지 않으니까 저마다 상점에 가서 다른 꽃씨를 사다가 심어서 저들 나름대로 꽃을 피워왔던 겁니다. 그러나 오직 이 소녀만은 정직하게 그대로 가꾸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동화를 여러분들 앞에 설교 초두에 소개해드리는지 짐작이 되십니까? 여러분 누구나 심는 씨에서 싹이 나고 꽃을 피우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죽은 씨가 아니라 산 씨여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죽은 씨는 아무리 잘 심고 잘 가꾸어도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죽으면 끝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배우기를 대체로 우리는 날 죽이고 희생적으로 잘 섬겨야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배워왔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희생과 사랑과 섬김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본문은 우리에게 희생하라고 가르쳐주기보다도 앞서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아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본문에는 유월절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뵈러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예배도 드렸습니다. 우리 형편으로 얘기하면 예배도 드리고 이 사람들은 그 모임에 안내하던 빌립 장로님에게 가서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빌립이 안드레 장로님에게 가서 의논해서 두 분이 예수님께로 가서 이런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자고 찾아왔습니다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은 여러분 지혜를 숭상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나오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기 보면은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헬라인 몇 사람이 유월절 명절에 예수님을 찾아 올라와서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지혜의 말씀도 듣고 만나기 위해서 지금 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지혜도 확인하고 배우면 예수님을 자기들의 선생님으로 모셔가려고 지금 이렇게 온 것이옵니다. 스토리텔링이 아마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좁은 갈릴리 땅에서 그 무식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예수님이 이제는 세계 문화의 중심지로 가서 소위 지식 있는 사람들을 가르칠 기회가 지금 오게 됐단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이게 좋아 보이지만은요, 사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시험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어떤 말에 따라서 지혜를 숭상하는 헬라 세계로 가시게 되면은 아마 그 당시 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가 보통 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라 문화권 속으로 가서 지혜의 스승이 되면은 세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이런 형편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큰 영광을 얻을 수는 있지만은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는 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 아주 무서운 이 시험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 앞에 이때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 알의 밀은 누굴 가르치는 것이겠어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고 땅에 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세상에 와서 지혜만 가르치려고 온 것은 아니다. 지혜만 가르치러 왔다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상에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먼저 죽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세상은 멸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리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는 밀알이 되어야 한다는 뜻도 있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2차적인 가르침이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지혜의 스승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걸 먼저 알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살리는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당시에도 예수님 좌우편 십자가에는 두 강도가 같이 죽지 않았습니까? 뭐 그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형기구였지 않습니까? 아마 역사상 수만 명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을 겁니다. 아마 더 이상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십자가 죽음 중에 누구의 죽음이 생명을 주는 죽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이 생명을 주는 죽음이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님 하나 예수님의 죽음만이 생명을 주는 죽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생명을 소유한 산 씨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걸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만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산 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만 세상에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 겁니다. 이걸 먼저 본문에서는 가르쳐준 다음에 우리에게도 본문은 예수님처럼 땅에 떨어져서 썩는 밀알이 되어야 한다고 아울러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건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산씨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산씨가 되어야 되는 거죠. 먼저 되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땅에 떨어져 죽기만 하면 열매가 없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슨 방법으로 죽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먼저 자기가 산씨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산씨가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만 생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썩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자기 안에 예수님이 없어서 생명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사역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무슨 열매를 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해 주셨죠.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가라지가 땅에 떨어져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지가 나죠. 그러면은 밭을 다 망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이 없이 세상에 나가 떠들어대면은 세상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오히려 망치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내 속에 생명을 얻기 전에는 어설프게 헌신하려고 뛰어다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말이에요. 성령님이 임해서 권능을 받고 나가서 그 다음에 사역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세상에 나가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애써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 교인으로 만들어 놓고는 누구의 자식이 되게 한다고 그랬지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왜 바리새인들은 기껏 사람들을 그렇게 애써 전도해 놓고 난 다음에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리새인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희생과 헌신은 정말 말할 수 없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듯이 20세기 초에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와서 수많은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이때 소련의 한 대학생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미국 대학생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서양의 기독교가 2000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한 것을 우리는 50년 동안에 해냈다. 기독교가 지난 2000년 동안 정복한 만큼 자기네들이 공산주의자들이 불과 50년 만에 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이 2000년 동안 크리스천들은 몸바쳐 일하지 않지만 우리는 50년 만에 이루게 된 것은 몸바쳐 일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공산주의가 승리할 것을 확신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에서 한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죠. 첫째는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생명이 없는 헌신이 얼마나 크게 위험한가 하는 것도 우리는 아울러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공산주의는 공산주의자들을 희생적인 그 헌신으로 무섭게 세상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가 들어간 나라가 잘 됐습니까? 다 망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며칠 전에 6.25 71주년을 우리가 엊그저께 지났는데 세상에 얼마 남지도 않은 이 북한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자들 그들이 생명 있는 사람입니까? 생명이 없어요. 생명 없는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몸바쳐 일하다 보면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망친단 말이에요. 가라지가 땅에서 썩으면 해를 끼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은 아무리 헌신해도 멸망만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을 다해서 헌신해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세상에 참된 유익을 끼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섬길 때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의 큰 유익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구원 가지고 자기가 영생을 품고 있는 사람만 세상에 믿음을 전할 수 있고 세상을 구원으로 하나님의 이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품어야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 욕심이 아니라 참된 헌신을 합니다. 그것도 헛된 방법이 아니라 틀린 방법이 아니라 바른 방법으로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정의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른 삶으로 인도하고 밝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생으로 인도하고 사랑을 세우고 평화를 세우고 정의를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아무리 헌신해도 여러분 정의가 세워지지 않잖아요. 진정한 평화가 세워지지 않잖아요. 그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이데올로기밖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씨에는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 생명을 품고 일을 해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정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은 이 생명의 씨, 이 씨가 산 씨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땅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씨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은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아무리 산 씨여도 씨가 항아리 안에서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 씨는 땅에 심겨야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이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믿고 생명 얻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가신 곳에 가고 예수님 계신 곳에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우리가 표현하기에는 가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영광 버리고 치욕의 자리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평안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만 하더라도 지극히 낮아지신 것이지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후에도 어디로 가셨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소외받는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심지어 죄인이라고 배척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가 함께 있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평화의 자리를 떠나서 여러분 고통의 자리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명예로운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를 즐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남을 섬기는 자리로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부자를 찾아가지 말고 가난한 자를 찾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웃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울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에게 도움되는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오히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기꺼이 찾아가야 바른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내가 생명 얻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 생명을 끼쳐주는 겁니다. 세상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고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고 세상을 구원하려면은 내가 먼저 예수 믿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먼저 찾아다녀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은요 그 다음의 일이에요. 세상에 가서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 맺지 못하죠. 여러분, 씨가 아무리 살아있는 씨라고 하더라도 금쟁반 위에만 있으면 아무리 썩어도 그건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땅속에 먼저 들어가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땅속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예수님이 가셨던 곳으로 가는 겁니다. 고통당한 사람들,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영적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이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거꾸로 말하면,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교인들끼리만 사랑하며 서로 돕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흩어지는 교회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신학자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뉴저지 한인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나 자신이 이 성경 말씀처럼 살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가 되게 되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1차적인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먼저 교황의 성도들이 화목하고 편안한 교회를 이루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끼리 사랑하고 서로 돕고 화목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저들을 도와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옳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도와드리면요, 내가 편한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희생하는 이 아픔이 내게 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불편한 이웃을 도와야 하는 겁니다. 이게 땅에 떨어져서 심기우는 겁니다. 이렇게 땅에 떨어져야 비로소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인들끼리나 화목하고 사랑하고 행복하는 것은 씨앗이 수북히 항아리 속에만 들어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는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해요. 땅속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우리는 먼저 교회 안에 믿음과 사랑을 세우고 그리고 반드시 이 세상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우리가 다 이 건강한 교회를 찾지 않습니까? 이 건강한 교회는 절대로 이 화목하고 평안하기만 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온 성도가 고생하면서 세상을 돕는 교회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족이 다섯 식구라고 하시죠. 그러면 온 가족 다섯 명이 다 함께 하루 종일 집에서 편안히 앉아서 좋은 음식 먹고 화기애애하게 잘 지내면은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아마 며칠, 몇 주간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1년 내내 여러분 온 가족이 다섯 식구 같이 많이 앉아서 같이 맛있는 음식 먹고 웃고 즐기고 화목하게 사이좋게 잘 지내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다섯 식구 가족들이 건강해질까요? 아닙니다. 병 걸립니다. 경제력도 아마 잃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잘 먹고 잘 쉬고 즐겁게만 지낸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족들의 건강을 해치고 경제력을 해치고 불행한 가족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일해야지. 몸을 움직여서 일해야 건강하고 능력 있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에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 아파 보셨잖아요. 감기라도 한번 알아보셨잖아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움직이기가 싫어지지요. 누워서 쉬고 싶지요. 이때는 정말 쉬어야 됩니다. 병 나으려면 약도 먹고 좋은 음식도 먹고 쉬어야 될 거예요. 꼭 쉬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다가 병이 다 나았어요.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병이 다 나았는데도 계속해서 침대 위에서 쉬고 싶습니까? 계속해서? 아니죠. 병이 다 나으면 누워있기가 싫어서 몸이 건강해지면 이 좀이 쑤시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나가고 싶어져요. 여러분 나가서 일도 하고 싶고 운동도 하고 싶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고 싶어져요. 사람이 편하게만 있고 싶으면 건강치 않은 사람입니다. 편하게만 있으면 좀이 쑤셔도 못 견뎌서 좀 나가고 싶은 이런 사람이 여러분 오히려 건강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만 거저 평안했으면 좋겠다. 우리 식구만 생각하는 이런 교회는 여러분 병든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금 건강을 잃은 교회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먼저 성도들끼리 화목하고 평안해지는 데 집중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교회가 하나 되고 있는데 집중하고 있는 그런 교회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교인들의 평안과 하나됨을 그렇게 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아직도 건강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건강하지 않다면 우리가 먼저 내적인 화목을 회복해야 되고 그것에 집중해야 될 겁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의 내적인 화목을 위해서 집중해야 돼.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교회의 평안을 넘어서 세상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런 목표를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 답답하기 시작할 때 그때가 비로소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점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끼리 화목한 것만 가지고서는 좀이 쑤셔서 정말 세상에 나가 섬기고 싶은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가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비전이 뭘까요?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제가 2, 3년 전에 몇 차례 설교를 했지요. 여러분들 앞에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받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잘해 나가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세상에 나가서 세상 섬기고 세상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에 구원과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른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바른 생활하면서 서로 화목하게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되고 또 그런 교회가 되어야 힘을 내서 세상에 나가서 섬기고 세상으로부터도 사랑받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요 이렇게 단계적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꾸로도 됩니다. 세상을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 죽은 믿음이잖아요. 구원받을지도 몰라요. 안 받을지도 몰라요. 세상 섬기지 않으면 우리 내적인 화목도 깨어져 버릴 겁니다. 우리가 화목해야 세상을 섬기지만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목도 깨어져 버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들이 1년 내내 하루 종일 온 가족들이 집안에만 앉아서 함께 집안에서 같이 지내는 그런 가족이 여러분 행복할까요? 아니면은 가족들이 아침이 되면은 다 자기 일하러 나갔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모여서 함께 지나는 그런 가정이 화목한 가정일까요? 여러분 가족들이 1년 내내 집에서 복잡거리면은요 절대로 여러분은 화목하지 못할 거예요. 나갈 때는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만나서 또 교제하고 나누고 사랑을 나눠야 화목한 가정이 되고 힘 있는 가정이 될 겁니다. 교회도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면은 무언가 좀 부족합니다. 화목을 지킬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을 보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그런 교회 하나님 다 흩어버리셨어요. 교회는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그 교회는 더욱더 화목하고 더 협력하고 더 힘차고 더 보람되고 더 행복한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산씨가 땅에 떨어지면 이제는 죽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씨가 아무리 땅에 떨어져 있어도 거기서 죽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나 열매가 없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셔서 헬라 지성인들과 만나서 지금 여러 지혜를 나누고 가르치고 칭송하고 즐겁게만 지냈으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고 계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이렇게 섬김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혜를 가르쳐 주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죽는 것일까요?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희생과 헌신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과 헌신의 삶에는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시간을 희생하고 재능을 봉사하고 재물을 헌신하는 이러한 것도 훌륭하게 죽어가는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내 성질과 내 고집도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나 죽어도 그렇게 못해. 그런 말 해본 적 있으세요? 오늘 기도하신 강 집사님 그런 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 죽어도 그렇게 못한 게 아니라 지금 살아서 그렇게 해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바꿔 얘기하면. 그런데 죽어도 그렇게 못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죽어도 고집 안 꺾겠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성질 부리겠다는 거잖아요. 내 성질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죽어도 난 그렇게 못해. 여러분, 내 성질과 내 고집 죽이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목숨 버리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고 목숨 버리는 것만큼 힘든 일입니다. 나에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성질과 내 고집 버리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귀한 일을 해보시겠습니까?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일이 가장 고귀한 일인 것과 같은 거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성질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성질 죽이면요, 영생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세요. 이게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만 가지고 말씀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 잘 보세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거 죽는 거란 말이죠. 이 세상에서 내가 성질 버리고 죽으면은 세상 구원한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가 죽으면은 자기가 영생을 얻는다고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면은요, 세상 구원합니다. 그러나 세상 구원하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정말 구원받으면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구원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내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두 번째입니다. 나부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나부터 사는 길이 내가 죽는 거란 말, 고집 버리고 성질 버리고 희생하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나이가 든 사람 경험 많으신 어르신들이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것은 세상 구원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구주로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씨가 됩니다. 항상 믿음을 지키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산 씨니까 주님 따라 주님 계신 곳으로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어딘지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내가 편한 곳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과거도 생각하고 생각하면 나는 불편한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 흘리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곳이 될 겁니다. 내가 도와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불편한 것은 내 몸뿐이지 내 영혼과 마음은 아주 지극한 평강과 기쁨과 축복이 임하는 곳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가셔서 희생적으로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서 세상을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성질 죽이면 나도 영생 얻고 우리 교회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주님의 구원을 세상에 충만히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옵시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세상에 어려운 곳을 찾아가서 내 고집과 성질은 죽이고 내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희생하며 세상을 섬겨서 우리도 구원 얻고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되고 또 세상을 구원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는 추악하고 약한 이 악한 우리들이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만으로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시기에 세상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 안에서 우리도 구원받았으니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생명을 품고 세상에 나가서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영적으로 구원을 전하며 삶의 평강과 정의와 축복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와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